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라 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런 순회를 통하여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메커니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름 수련회에 참석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 다 있으셨죠?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아주 실제적이며 또 아주 많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부부들은 이혼에 직면한 부부들도 계실 거고 자녀의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빚 문제로 인하여 많이 어려운 이런 상황들,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자기 모습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죠.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시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각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현장으로 돌아가라. 어떤 현장입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그 사건 현장은 여전히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사건 현장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고통을 주며 나에게 실패를 주며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휴먼 빙 인간 그런 가정과 사랑과 사람과 형편과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고 나의 그 고통의 현장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그 말씀만은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하면 다 알긴 알겠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팠던 상처들이나 실패나 고통이 한꺼번에 나한테 몰려옵니다. 그 어려움과 실패의 경험들은 이론이 아니라 내 몸이 체득한 것이며 내가 보고 느끼며 내가 실제로 경험한 내 생각 속에 나의 혼 속에 깊이 어떤 철옹성이처럼 집을 짓고 있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다시 직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 수련회 이후에 분명히 현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은혜도 받으며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으며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와보니까 현장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딱 주어진 겁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고 그 뒷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딱 멈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압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수련회를 마치고 왔더니 그 집 들어가는 입구에 측면쿨이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톱을 들고 이 측면쿨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해서 올라갔는데 톱으로 자르는 한 몇 초 안 되는 그 순간에 뭔가가 입술과 얼굴과 온몸 팔다리를 막 쏘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땡비죠. 땅벌. 서울에 산 사람이 한 번도 얼굴도 뽀얗고 한 번도 벌에 쏘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꺼번에 한 10대 막 이렇게 얼굴에 막 이렇게 쏘인 겁니다. 10대는 아닐 것입니다. 막 쏘인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톱을 다 버리고 나중에 봤더니 안경까지 또 버리고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때는 이 상황이 위급한지라 초능력을 발휘해서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뒷날 되어보니까 이 현실을 느끼게 된 거죠. 이 무릎이 깨지고 아프고 이 물을 따르라고 했더니 여기가 이 뼈가지고 물을 못 따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안경 찾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벌독에 수대를 한꺼번에 쏘려본 사람은 차라리 안경점에 가서 다시 안경을 맞추지 그 사건 현장으로 절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이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침맛이 훨씬 더 강합니다. 벌독, 온몸이 느낀 벌독의 아픔이 훨씬 더 말씀보다 실제적이고 강한 거죠. 근데 그분은 안경을 주워 왔더군요. 참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오랜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실패감이나 좌절감이나 아픔이나 낙심이나 상처나 쓴뿌리나 이 고통을 오랫동안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을 하셔도 과거에 경험했던 나의 아픔, 과거에 경험했던 나의 실패, 그것이 나의 생각 속에, 나의 혼 속에 깊이 옹이처럼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련회 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셔도 분명히 살 말씀을 주셨음에도 나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그 말씀을 들고 사건 현장에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경험했던 과거에 벌독 같은 벌침같이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픔들 때문에 차라리 말씀을 포기하지 거기에 다시 가지 않겠다 이런 우리의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순종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과 또 실패의 쓰라린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못하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생각보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아픔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지혜로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한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록 나의 안에 있는 고통과 실패와 아픔과 또 쓴뿌리와 내가 경험한 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깊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배를 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침부터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막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호숫가에 배가 딱 두 척이 보였습니다. 그 배를 보니 어부들이 배에서 막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조업이 다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아침 일찍 그물을 씻는 것을 보니까 물때에 맞춰가지고 저녁이나 아니면 새벽에 가서 조업을 하고 이제는 들어와서 다 마치고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척 중에 한 척을 선택하십니다. 거기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딱 보니까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딱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멀찍이 배를 타고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의도로 그 배에 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위는 이미 조업이 끝난 어부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저도 시골에 살아봐서 어부로 살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개가 밥 먹을 때는 건들지 말아라. 주인이라도 문다. 두 번째, 8시 이후에는 고성 방가를 하지 마라. 어른들은 다 주무신다. 그리고 이 실제로 이런 바닷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업이 끝났을 때는 무슨 일이 부탁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시골에 가서 김도 떼오고 파래도 뜯어오고 조개도 잡아와서 막 이렇게 힘들게 마지막 작업을 하는데 어부들도 마지막으로 물고기를 잡고 나온 뒤에 힘들지만 그 뒷날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인내가 필요하고 그때는 사람들이 부탁을 잘 안 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딱 그때 배에 올라타시는 겁니다. 집에 딱 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재수없게 그게 딱 올라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조업을 해서 물고기도 많이 잡고 이 아주 그 수확량이 많으면 그 시간에 그래 배 좀 타자 저기 배를 좀 띄어라 하면 아이고 제가 저 저녁에 많이 잡아서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조업이 끝났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평생 바닷가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날만은 유독 그날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마디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기분이 영 아닌 거죠. 이런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의 배를 택하시고 베드로에게 배 좀 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시고 베드로의 생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시죠.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만 전하십니다. 원래 배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일을 잘 보면 이 배를 강대상으로 삼고 계시죠. 베드로는 속으로 좀 판단했을 것 같아요. 목수 아들이 뭐를 알겠냐. 물고기 잡는 배를 강대상으로 사용하고 계시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평상시 베드로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하시면 단칼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분노가 많으며 이 혈기 많은 베드로가 베드로의 사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베드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베드로가 분명히 이 목숙천년 예수님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면서 내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기분도 안 좋고 상황도 좋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배를 내줍니다. 제 배를 타십시오.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평상시 같지 않게 이렇게 마음이 상하에 있는 이런 상태를 가만히 보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자아가 굉장히 죽었다. 엄청나게 마음이 낮아졌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배를 타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장시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군중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밤새 조업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새참 가지고 와가지고 물고기도 못 잡으니까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그때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아니하고 이제 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베드로의 배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분이 나쁘고 또 내가 기분이 상하고 내가 되는 것이 없고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배를 타시려고 하면 그 배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때가 나에게는 완전히 망한 때인 것 같고 기분이 나쁜 때요 기대를 품을 수 없는 때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배를 타실 때는 영적으로 가장 준비된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카이로스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탁하시면 그때 우리의 육적인 기분이나 상태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과 상관없이 예수님 그분에게 배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아 드디어 집에 갈 때가 됐다. 왜 이렇게 말씀은 길게 하시노? 하시면서 이제 마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딱 세 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가 있으니까 얕은 데서 깊은 데로 옮겨라. 굉장히 쉬운 말이죠. 갈릴리 바다에 깊은 데가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깊은 데가 아주 많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 악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어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가면 됩니다. 아멘. 조금만 노져며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데가 깊은 데입니다. 두 번째, 그물을 내려라. 그물은 배에 실려 있죠. 이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놓기만 넣으면 내려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쇠로 된 탑 그것을 높이 5m 정도로 던져라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물을 내려라. 있는 그물 그냥 툭 던지면 물 쑥 들어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고기를 잡아라. 이게 어렵습니까? 자기가 평생 해오던 일입니다.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냥 던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포스러운 악어를 100마리 잡아라. 진주를 품은 조개를 100마리 잡아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평상시에 했던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멘이 왜 그랬습니까? 굉장히 쉬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업으로서 예전부터 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것이며 계속해왔던 아주 쉬운 일상화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한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밤새 조업을 했죠. 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은 조업을 하다가 안 잡히면 아, 오늘은 날이 아닌가벼. 오늘은 날이 아니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한 2시간 하다가 조금 버티다가 돌아가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의지의 이스라엘인. 안 잡히면 잡을 때까지. 안 잡히면 잡힐 때까지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밤새도록 자기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다고 했으니까 얕은 데부터 깊은 데까지 물고기가 움직이는 어로는 다 털었을 겁니다. 다 다니면서 그물을 다 내렸단 말이죠. 근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가 없다고 하면 없는 기라요. 다른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아유 네가 안 해봐서 그래 그렇겠지만 베드로가 물고기 없다라고 하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수고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히 실패하고 자기의 모든 힘과 수고와 노력을 다하여서 경험을 해봤지만 진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쉬운 말씀이지만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는 남편과 아내가 평생 같이 살았으면서도 이제 미래의 단계가 끝나고 현실을 직시하는 단계가 오면 그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밉죠. 죽겠네, 살겠네, 이혼하네, 만에 안 할 거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말씀을 줍니다. 네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라.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안 쉬워요. 쉬운 말입니다. 맨날 해야 될 말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휴먼 빙 그분에게는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에 한번 뒤인 사람은 불 곁에 잘 안 갑니다. 내가 심하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아유, 내가 이 말 한다고 뭐 변하겠어? 그 사람을 내가 언제부터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행동할 건지 아유 뻔하다. 괜히 가서 상처 받지 말자.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영혼을 전심으로 생명을 다하여 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 집 동네에 있는 강아지는 사랑스러운데 우리 셀에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잘 안 되죠. 깊은 배신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나의 상처를 다 만져주시면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다 해도 그것만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쉬운 요청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아라. 진짜 뭐 아무 아픔이나 상처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그물 들고 가면 되지. 내리면 그냥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내려가고 그냥 물고기는 잡히는 거 아닌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깊은 실패와 아픔이 있는 사람은 그 쉬운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죽어있는 마른 뼈들도 살리시며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나사렛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본질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강력한 대적의 견고한 진지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고상한 상처, 어떤 고상한 아픔으로 위장해 있죠. 진지라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아픔이 많아, 나 이렇게 고통이 많아, 이렇게 쓴뿌리가 많아, 그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주 고상한 진지처럼 아주 고상하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하셔도 당연히 내 이 아픔이 있는데 거부해야 되지, 이런 아주 고상하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상처와 아픔과 이 경험들, 위장된 이런 진지들을 파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지가 파여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 배운 것이 없으며 철저히 실패한 베드로가 자기 의지가 강하며 남한테 지기 싫어하며 열정이 있으며 자기 열심이 있는 베드로가, 이 철저히 무너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할 만한도 한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순종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여기저기 다 다녀봤습니다.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자기가 실패한 그곳에 그물을 내리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깊은 곳에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시 그물을 내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잘 준비된 상태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상태가 가장 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막 가정도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자녀도 힘들고, 이분의 상황을 보면 정말 상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쌍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처절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 만나면 굉장히 도와주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겨주고 싶고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겉을 보면 상태가 잘 준비된 것 같죠.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진짜 준비되었는지 아니면 준비되어지지 않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지를 보십시오. 준비된 사람은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자체를 겸손히 붙들어서 순종하게 되죠. 오늘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형편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처참한데도 아직도 여전히 한 가지에는 반응하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동정과 사람의 위로와 돈과 건강은 구하면서도 진작 그가 정작 진정으로 구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며 그를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는 반응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은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불평하죠. 내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의 생각과 육신의 강한 것들과 경험이 그의 인생의 주인처럼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도울 때 잘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닥으로 낮춰서 세상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경에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고 낮춰서 말씀 가운데 나오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데 자기가 더 선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중간에서 가로채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가 고통 가운데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중간에 내 사람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자체 그분에게 온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해결책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깨워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직면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허탕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지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베드로가 이 말씀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인간적으로 돕지 않으시죠. 베드로가 그날 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그런 상황을 아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배 좀 타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라이에다가 물고기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베드로야 이 다라이에 물고기 줄 테니까 배 좀 태워도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일부러 아무것도 안 주고 네 배 좀 대라. 그리고 배를 대니까 그 위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의 생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배를 강대상으로 활용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베드로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배에 태우시고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베드로의 오래된 영적 진지가 무너지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들 보십시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었는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데 내가 그 말씀에 겸손히 바보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혼적인 지식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의 오래된 진지,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지금까지 베드로가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굴도 보고 또 말하는 것도 듣고 약속도 들었지만 이 사람이 아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오늘 내가 순종하기 힘든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에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 자체에 겸손히 순종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고통의 현장, 실패의 현장, 그때 말씀을 순종하여 가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시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데 바로 그 현장이 영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혼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순종의 열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보통 이 물고기들이 들어와서는 그물이 잘 안 찢어지거든요. 근데 얼마나 버글버글 많이 들어왔는지 이 그물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급히 불러서 야 이거 봐라 물고기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 와서 도와줘 하니까 와서 도와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호수는 이 다른 호수가 아니죠. 오늘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물이 찢어질도록 물고기를 잡은 그 호수는 다른 호수가 아닙니다. 똑같은 호수입니다. 옛날에 자기가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호수하고 똑같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그물을 내렸을 때는 이 호수가 그 질적으로 다른 호수가 되는 겁니다. 아멘.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그런 호수였는데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여기는 물고기가 너무 많은 곳입니다.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은 곳이에요. 아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옛날보다 더 열심히 했거나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질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호수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경험과 기술과 또 물때와 이런 것들이 이 호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열쇠였죠. 그런데 처음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참 이 말씀이 무슨 힘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현장 사건 현장에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 사람들이 붙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지배당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씀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인이 통째로 바뀌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딱 순종하는 순간에 무엇을 느낍니까? 아,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무시했던 이 말씀이구나. 이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생각의 진지들, 강한 것들, 지혜로운 것들 내가 다 안다라는 이런 지식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냐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 어리석어 보이는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내 영혼이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오늘 불살라져 버릴 것 같은 이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죽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권세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딱 이유가 한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셔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 내 안에 강한 것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나아가면 모든 것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며 나에게 주신 이미 주신 이 말씀에 그 권세와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오늘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앞에서 자기에게 말했던 그 분은 단지 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런 말들은 우리 아버지도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우리 엄마도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돌파하며 그 영혼이 예수님에게 진짜 나와서 구원받으며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을 지닌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자기 앞에 있었던 이 사람과 같은 이 예수님, 그냥 목수의 아들 정도로 생각했던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더디고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으로 깨달아지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 깨달아져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제가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에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며 악을 행했는지가 깨달아집니다. 아멘. 아멘. 이 베드로가 다 그랬던 겁니다. 두려움이 막 들어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오늘 이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던 내가 평생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바다, 내가 확신하는 바며 내가 경험한 바요, 또 내가 잘 아는 바, 이 바다를 오늘 한 말씀하실 때 이곳이 순식간에 물고기가 잡히는 바다로 변화시켜버리는 이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이 깊이 영으로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은 다 말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어떤 방향을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회개가 되는 겁니까? 회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조명될 때, 내가 어떤 모습인지가 깨달아질 때,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오늘 이 사건 전에 두 번 예수님을 만난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 베드로 예수님이 바닷가를 딱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고 보고 난 뒤에 그 형님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 형님이 오늘 베드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면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 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미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봤는데도 오늘 뭐라고 그러시죠?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앞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죠. 자기 장모를 고치는 걸 다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도 하시고 얼굴도 보고 자기 장모가 병 고치는 것들도 봤는데 이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준하여 보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통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영 안에 깊이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주님이신 주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기를 너는 사람을 낳는 인생 어부가 될 거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아멘.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그러자 그들이 가장 중요했던 이 어부들에게 중요했던 배와 그물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 잡아먹는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재수고 물고기 안 잡으면 안 재수, 이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밤새 내가 수고해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와 나의 지식을 다 동원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완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곳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곳은 전혀 다른 곳이 되었던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다. 베드로가 장차 만날 사람들이 누구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죄인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낚을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 결박에 묶여 있으며 사람들이 다 포기한 이런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는지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동원하여 자기의 모든 촉각이 느꼈을지라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면 내 지식과 경험이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겁니다. 아멘.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실제에서 만나는 죄인들을 보십시오. 영혼들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인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위대한 제자가 될 거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날 거다, 여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오늘 주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면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이며 실제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다 포기한, 낙심하여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는 그곳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낳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이 벌집을 건들다가 쏘인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참 힘들죠.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도, 끝나버렸어도, 소망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면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면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려면 힘들죠. 죽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막 엄습합니다. 아픔이 엄습하며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나를 막 둘러진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늘 주님이 이 시간에 나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우리의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저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던 나의 가정과 나의 내면과 나의 일터와 나의 자녀들과, 이곳은 사실은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에 그곳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곳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런 놀라운 말씀의 승리가 있는 저녁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